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실 때 저희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야,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2년 동안 큰 변화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했던 대적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점령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2년 동안. 사울왕이 이에 3천명의 군사를 택하여 2천의 군사는 자기와 함께 있게 했고요. 1천의 군사는 요나단에게 주었는데 그때 요나단이 베냐민 땅 게바를 점령한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로 인해 블레셋 족속이 크게 분노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많은 군대와 병기를 이끌고 사울왕이 있는 곳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아가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오늘 보면 5절이 잘 알려주고 있죠. 당시 사울과 함께 있던 군사는 2천.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의 병거. 말탄 군사만 6천. 그 밖에 일반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증히 여겨 자기들 앞에 나는 악취와 같이 여겨 그 냄새조차도 맡지 않게 다 진멸하려고 지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죠?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critical, 절박하여 hard pressed,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 굴로 들어갔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두려움과 압박감이 얼마나 컸던지 하여간 어디건 웅덩이가 있고 뭐 수풀이건 숨을 수 있는 곳, 굴이 있는 곳은 다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기업의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도망쳐가기도 했죠. 무덤으로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립니다. 사울왕은 어떠했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적을 만나자 감히 싸우려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2천의 군사와 함께 길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8절에 보니 사울과 함께 있던 2천명의 군사들마저 다 흩어지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600명의 백성들만 사울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14장으로 가면은요, 이 600명의 백성들도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기구들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7일 안에 와서 우리 그 내용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간구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죠? 사무엘상 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전에 블레셋이 똑같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를 사울이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이번에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었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죄가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야 우리가 실로에 가서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자고 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이 또다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사울의 행동에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조금 좋게 들려요. 자기 멋대로. 사무엘이 더디오자 큰 두려움과 압박 아래 있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거죠. 사울의 생각에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을까?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더 깊은 마음속에는 그렇게라도 빨리 해서 자기의 생명과 세상 왕으로서의 영광과 유익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정욕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거죠. 구하는 바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등장해요. 기다렸다는 뜻이. 그리고 사울이 와서 행한 것을 보고 사울의 죄를 꾸짖습니다. 사무엘은 왜 일이 더디 온 걸까요? 왜 사울이 죄짓자마자 바로 등장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까지의 그 7일이라는 기간이 사울에게는 마치 시험 기간과도 같았다는 거죠. probationary period. 그런데 사울이 이 시험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울에게 와서 그 사울의 죄를 드러내고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did evil. 악하게 행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했죠? 겸손히 자기의 행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라고 할까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0 through 12.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마치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할 말이. 그런데 이 사울이 다 준비하고 있는 변명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코앞에까지 쳐들어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사무엘 당신 탓이고 백성들 탓이고 블레셋 탓이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느냐. 당신이 내가 겪은 이 어려움, 두려움, 압박감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으세요? 누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바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범죄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도 시험 기간이었죠. Probationary period.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며 시험 기간을 주신 거였죠. 사울에게도 일주일간 길갈에 가면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시험 기간을 주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죄짓기 전에 아담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아담을 찾아오시어 아담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울을 사무엘이 찾아온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담의 반응이 어땠죠?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돌이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가득 찼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 탓, 나를 미혹한 저 대적 탓,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를 이렇게 만든 당신 탓.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서 똑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 행위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이나 지금 예언약의 오늘 본문에 대표로 나오는 사울이나 다 타락한 언약 대표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일 아담이 그 시험 기간을 온전한 순종으로 통과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겠죠. 만일 사울이 이 시험 기간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겨냈다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의 왕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아니 그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완전한 언약 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사망의 심판이 임했듯 하나님이 오시어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언약 저주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했죠? 사울이? 사울이 드린 제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제사를 드리는 자체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악한 게 아니죠. 도덕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도 세상 기준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기독교의 악은 절대 도덕적으로만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다뤄주실 때 세상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 죄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왕국. 교회의 죄를 다뤄주실 때는 사울이 드린 예배가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린 제사를 악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제사는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다고 하시죠? 순종이 없었다. 순종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울의 행위가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열심과 정성이 모자랐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에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없었고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 즉 교제도 없었다는 뜻이죠. 거짓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그래서 그러한 제사에는 순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없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회개도 없습니다. 예전에 가인의 예배를 생각나게 하죠. 가인도 제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제사.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죄를 다뤄주시느냐? 교회 안에 죄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교회였어요. 유형교회. 따라서 사울왕에게 언약저주의 심판이 내리고 그 효력이 모든 왕국과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왜?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언약 대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 저주의 심판이 모든 후손들에게 미친 것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 그리고 사울의 왕국을 통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죄를 다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남아있는지를 다루어 주십니다. 물론 사울은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고요. 성경을 보면 믿는 성도라고 해도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많은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죄악들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오히려 죄를 범하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다 주의 탓이고요. 다 내 형편과 처지 탓이고요. 이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다 라고 하지 않나요? 결국은 누구 탓이라는 걸까요? 그게 주위에 그러한 자들을 주시고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게 하신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이러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사울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습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 소견에는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당화를 시켜버렸으니까. 내가 다 맞는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비난하고 정죄하며 내가 옳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 왕이 된 자가 백성 비난하고 선지자 비난하고 아담이라는 자가 자기 아내 비난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런 부모를 안 만났다면, 내가 이런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런 아내가 아니었다면, 자식들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내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내 처지가 좀 더 좋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 가장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아 저분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소견의 생각이 있어요. 나라도 잘했을 것 같다. 아니 솔직히 사울만 해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사울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니 백성들이 다 사울에게서 흩어지지만 않았어도, 아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사무엘이 좀 더 일찍만 왔어도, 그래서 사울에게 그 큰 두려움과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않았어도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아니, 오죽했으면 저랬겠는가. 아니, 나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믿는 성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분명히 믿는 자였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그 자리에서 큰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큰 문제나 시련을 만나서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이 찾아오면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는 온통 사람의 소견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사울처럼요. 하나님까지도 그저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우상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회개나 순종은 없고 그저 우리의 소견을 따라 열심과 정성만 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하셨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나 교제가 전혀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며 온갖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나를 옳다고 주장하려면 내 생각과 말에는 온통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온갖 이유와 변명으로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과 처지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이 사이칼러지의 원리가 그거죠.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죄책감을 없애주는 거죠.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도 진짜 문제의 해결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길, 아니 가장 완전한 길은 자기 죄를 그저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안 와요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어하지 않아요. 자신이 한 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살고 싶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아닙니다. 계속 남의 탓해야 되고요. 계속 변명과 이유 갖고 살아야 되고요. 계속 상황과 처지 탓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그 죄 안에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울이 원래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 블레셋 사무엘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믿음이 원래부터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다가요.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도 여전히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 그랬어요. 세상 두려움과 압박감이 찾아오자 아브라함 애굽으로 바로 도망쳤죠. 하나님 버리고 또 야곱 속이고 또 다윗 온갖 죄악 행하고 베드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지만 그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순전치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세상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다 이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가 가진 순전치 못한 믿음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때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같은 죄악이 보일지라도요. 사울과 같은 불신자는 더욱 하나님 버리고 떠나 살아가게 하시지만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은 더욱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님 붙들고 다시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의 죄를 다루어줬을 때 어땠죠? 사울은 더욱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며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의 죄를 다뤄주셨을 때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더욱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죄는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순종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져도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사울처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의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 또 붙들게 하시고 다시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삶에서 겪어온 여러 힘든 상황들, 형편들을 통해 또한 우리를 너무나 나약하게 하고 비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야지 그걸 핑계로 죄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 거쳐온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더욱 변명과 원망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언약 대표였습니다. 실패한 첫 언약 대표였던 아담과 같은 옛 언약의 대표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었고요. 언약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언약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나 사울만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대표들, 우리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언약 축복을 가져다 줄 참 왕과 대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가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참 왕과 언약 대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친히 그 언약 대표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장차 올 그분을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4절에 보시면 사울의 실패와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Verse 13 through 14, 13절에서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왕, 그 마음에 합한 새로운 언약 대표를 구하여 하나님 왕국을 영영히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미 정하셨대요. 그가 누구신가요? 물론 가깝게는 이제 사울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나오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지만 다윗이 정해지기 전부터 정해진 참 왕이 계시죠. 그리고 다윗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고요. 다윗의 왕국이 영영히 세워지거나 다윗의 백성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도 결국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맞는 왕,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언약 대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우리의 참 왕으로 예비해 주시고 이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 그 아들 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순종하시며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애매히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의 입에는 그 누구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나 변명을 대며 하나님을 불순종하시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저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아올 때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큰 압박감도 없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다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의 대표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의 그 완전히 의로운 삶으로 인해 우리도 함께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형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사울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울 왕국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갖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던 삶에서 떠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뤄가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뤄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 삶을 이루어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섬기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피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끝까지 일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울과 같은 죄악이 끊임없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은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또다시 일어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안 나가는 죄성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써 거룩하게 하시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변명이나 이유나 원망들 다 버리시고 오직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변명, 이유, 비난, 정죄 다 버리는 것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도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변명과 이유와 비난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무슨 예배가 드려지고 무슨 성도의 교제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변명, 이유, 비난, 원망들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사랑과 용서만 남을 겁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직 감사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변명과 이유들과 원망과 비난이 섞여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순종으로 돌이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게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